자, 지난주 말씀과 쭉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온전케 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난주에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2장에서 이제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징계를 이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케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온전케 된 자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을 이제 두 가지로 특별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공동체가 온전케 된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크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뭐 윌리엄 레인이라는 이 학자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나누기도 하지만은 크게 나누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서 이 계시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결국에는 히브리서가 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닮은 자로 만드신다. 이게 큰이 히브리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이 중심 기둥인데, 이 10장 18절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들을 이론적으로 풀었다면은 이제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자,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모습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풀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7장, 8장, 9장에서 봤지만은 이 다섯 가지 시스템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 다섯 가지 시스템을 다 폐하셨어요. 제사로 안 된다. 이전의 성전으로 안 된다. 이전의 제사장으로 안 된다. 이전의 어떠한 이 다섯 가지 모든 시스템들을 가지고 율법으로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을 폐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것들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새롭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함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봤던 것처럼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이가 동질이다. 하나님의 그분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과 동질의 모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신의 능력을 갖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신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분이 이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고 또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온전함을 그가 이루셨는 것을 우리가 볼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가 성령을 의지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면은 우리도 그 온전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모델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온전해진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 뿌려진 바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된 바 되어서 우리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운행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 시스템이 물피 성령이 운행해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는 사실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문제, 이 땅의 어떠함들, 이 나의 어떤 연약함들, 세상의 화려함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니까는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이 모든 새로운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고 돌아가면서 그 시스템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다섯 가지의 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온전함,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함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나마 이것들을 가지고 심판을 보류하고 자기네 죄의 용서를 받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것이 어떠한 이 형상, 이전의 형상이었다면 더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것이 가능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그몇뭐 1000년이 넘는 어떤 모든 기간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분이 이것을 하나로 엮으시면서 이제 이 온전, 예수가 오신 온전함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예비된 것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10장에서 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의 구약의 선진들은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신약의 우리를 통해서. 왜? 그들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온전해질 것, 하나님처럼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받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받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함은 공동체 전체, 이 단지 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약에서부터 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천년왕국의 시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큰 공동체의 온전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적인 부분들, 계시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왔다면 11장을 기점으로, 10장 이제 후반부를 기점으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시스템이 가동될 수도 없기 때문에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그 약속만 갖고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온전함을 받지 못한 구약의 선진들도 약속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본향을 보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믿음은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의인이 된 우리들의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모습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좀 보자면은 지난주에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마라톤을 비유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또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벗어버려라. 또 두 번째로 바라봐라. 바라봐라.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도 있는데 인내는 약간 애매하고 인내는 어디 붙어서 나오는 거고 생각해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자, 그래서 벗어버려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얽매기 쉬운 짐들, 이 죄, 우리가 반복적으로 쉽게 넘어지는 어떤 죄악들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이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는 경주에 나서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뭐 냉장고를 짊어매고 뭐 TV를 끌고 가면서 마라톤을 완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실 때 이런 경주를 달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이 짐을 짊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바라바라는 우리가 무슨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우리의 이 방향성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라톤을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은 우리는 결코 그것을 완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방향성은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그 밸런스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했고, 생각해라, 우리가 생각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식론의 혁명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해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살아가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낙망되고 절망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사고에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는 뭘 움직여요? 우리의 중추신경, 신경계통, 중추신경의 모든 사고들이 신경이 중추신경을 움직이면서 중추신경과 연결된 모든 이 육체 움직이는 육신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고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고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관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사고를 이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그분께 바라볼 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몸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 안에 운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이 생각에 이 차원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차원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되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화나다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뭔가 기름 부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걸 알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면은 그 순간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즉각 그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이 삶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들을 봤고요. 다 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나왔던 것이 징계다. 징계인데 이 헬라어에서 징계라는 것을 그냥 징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교육이나 훈련으로 그 차원으로 사실은 이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데 징계라고 국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엔 무엇이냐 이런 환란이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기억나세요?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지 그 이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세시며 이 모든 이 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고난을 통과하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인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능히 그 징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 징계 부분과 연결되는 고리고요. 뭐 다음 주이긴 하지만 18절에서 21절이 이제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 첫 번째로는 시내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시내 산을 가면은 잘못 간 거예요.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곳에 왔다. 그러면 이제 잘못 온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인 시온 산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해 주실 게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다음 주 말씀에 좀 하나님이 계속 좀 계시를 더 풀어내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좀 다음 주 예배 좀 하나님이 좀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예배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해주셔야 열심히 해주셔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힘들다 그러면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신 거죠. 네, 하여튼 뭔가 하나님이 다음 주 예배 때 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제 공동체 온전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 초점이 온전함,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데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자, 교회가 온전하다, 공동체가 온전하다 그러면은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따르다, 따르라라는 이야기는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이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이 모습을 유지하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평함과 이 거룩함. 왜냐하면 이거는 한 순간에 내가 이루어서 가져야 될 어떤 영역이 아니라 내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본질적으로 드러내야 될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얘기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자, 교회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랑이다 라고 교회의 모습은 뭐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사실 교회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의 문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거, 불우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거, 이러한 행함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은 반드시 행함에 대한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지 어떤 본질적인 존재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무엇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존재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보는 것은 존재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거룩함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이 우리의 그 어떤 존재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이 경주를 잘 가고 있구나. 이것을 공동체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평과 거룩을 좀 볼 텐데요. 화평이라는 것은 결국 화목감,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 되라. 하나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특별히 이 화평함을 잃으면은 사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안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함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화평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도 이 시대에도 지금 뭐 연합됨, 하나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 과는 다분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 너도 맞아. 그래, 너도 맞아. 네가 하는 것도 저거랑 다 얘기는 달라. 근데 너도 맞아. 아, 근데 쟤도 너도 맞아. 그냥 다 맞아. 서로 관섭만 하지 말자. 뭐 우리가 그 이번에도 올림픽 보니까 아주 묘한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그 여자 복싱인데 남자예요. 남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제 뉴스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XY가 여잔가요? XX가 여잔가요? 예? 네? XY가 남자죠. 그래서 XX가 아니라 XY인 거예요. 예, 네, 이 염색체가. 그런데 자기가 여자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을 이제 받아주지 않으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승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당연히 남자니까 힘도 세고 다 한데, 자기는 여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난 여자였다 라고 인정을 하니까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IOC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메달 땄어요. 제가 알기로는. 웃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자, 네가 맞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인정해줘서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연합은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하는 연합은 뭐냐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 자, 너도 맞아. 그래. 그래. 인정해줄게. 그렇게 해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대가를 치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볼 텐데, 자, 어쨌건 이 교회 가운데 화평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원수가 가장 많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가장 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일단 연합되지 못한다, 하나되지 못한다, 이거는 그 교회는 정말 이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존재적인 어떤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내분,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목사파, 장로파가 나눠져 갖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자,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목사가 잘못했을까요? 장로가 잘못했을까요? 네?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했지만은 뭐 크게 보자면은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왜 목사가 잘못했냐? 목사가 하나님께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목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가정에서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누구에게 책임있어요? 가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저는 목사 편이라고 치자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교회 질서가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열과 내분과 이간의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나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라면은 그러한 모든 흐름들을 이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야겠죠. 그런 흐름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영역들을 목사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영역들을 목사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치한 결과가 그런 결과로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역사가 내부에서의 이러한 이간과 분열,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허다해. 저 정말 정말 교회들 많이 봤어요. 미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정말 열임 아홉, 열이면 아홉 맞죠? 아홉이면 열인가요? 헷갈리네요. 열이면 아홉.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런 교회들이 허다해요. 제가 다른 교단 교회를 얘기하고 욕하고 싶진 않지만은, 뭐 우리가 소위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를 알아볼 때에도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교단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제철 목사님이랑 같이 와서 이제 교회들을 둘러봤는데 교단이 어디냐고.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둘 다 말하지 못하고 뭐 그냥 독립 교단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는 장로 교단인 거예요. 그 무슨 장로죠? 하여튼 예장? 예.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유명한 장로교회인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장로교회 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뉘어지고 끝도 없이 나뉘어진 거예요. 정말로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족보를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 어떻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닌 것이고, 이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졌다는 건 사실 굉장히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계속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야기나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 다른 파를 만든다거나 이런 다른 복음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교회를 죽이는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분열과 이런 이간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누구와도 어떠한 무엇에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원수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를 했어, 그래도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억울한 일을 만들고 무시를 하고 뭐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뭐 그래도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즉시 교회의 모든 화평함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 외에는 다른 누군가도 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과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화평함을 이루라, 성령이 매는 줄로 공동체를 매는 것들을 힘써 지키라. 자,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연약의 문제, 공동체 안에는 연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지만은 신앙에 성숙한 자들이 있고 신앙이 이제 어린 자들이 있고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4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30분밖에 기도 못해. 이거는 그 사람 악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건 연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품고 함께 그것들을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 연약의 문제를 판단한다거나 그걸 원수 맺는다거나 이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연약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 간에 있는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공동체가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공동체가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그걸 하나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가진 그 아픔을 공동체는 함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다 도와줘라 뭐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뭐 다 저 사람이 가난하니까는 뭐 도와줘라. 물론 뭐 도와줘야 될 때는 하나님이 돕게 하시고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않게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만을 돌아보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이거 언제 얘기하는지 기억나세요? 이 히브리서 11장 할 때 자,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하늘로 살아갔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에 처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별로 문제 안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서 1년을 제가 있었거든요. 1년 아프리카에서 뭘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뭐 집에 어떤 가구를 들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문제 안 돼요. 1년이면 나는 한국에 돌아갈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을 보니까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뭘 사는지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을 그런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아픈 자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그들과 함께 가난함 가운데 처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함들이 함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함께 교회와 나누고 함께 공동체와 나눌 수가 있었어요? 영원한 나라를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왜 서로 이러한 서로의 고난과 아픔들을 짊어지지 못하느냐?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예, 속담이에요? 아니에요? 하여튼 뭐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힘들어. 당장 우리 자녀들이 문제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무슨 도움을 줘.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게 도와주는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쓰이지 않게 나만 잘 사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게 내 코가 석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 거예요. 땅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향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가 무슨 어떠한 학문을 가졌든 어떠한 이 시민권을 가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과 함께 구르고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과 함께 구르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코가 석자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아닌 땅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화평에 우리가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연약의 문제는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함께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또 한 가지 악의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악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사실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공동체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가운데 악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무엇이냐? 의인이 그 악을 보고 침묵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그 악을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그 악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뭐 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애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저 집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쉽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 공동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간이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문 아니야, 아 내가 나랑 별로 친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해도 한 사람의 이 아간 때문에 모든 공동체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도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 악을 지적하지 못하느냐, 악을 지적하는 게 왜 어려워요? 왜 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저 악을 지적해서 괜히 또 피해보면 어떡해, 해코지당하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나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해,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화평함을 깨뜨리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화평함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이완용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얘네들이 막 욕을 하면서 그 나쁜 놈의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고난을 받고 막 정말 막 그냥 이완용의 얘기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그냥 욕이 튀어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훌륭한 애국자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완용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빠였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일제시대 때 누군가 다 끌려가고 핍박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데 이완용은 자기 가족을 지켰어요. 자기 아들들을 잘 먹이고 살리고 자기 손주들 고통당하지 않게 훌륭한 할아버지였죠.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뭐요? 이완용이 결국엔 뭐요?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나라가 문제냐? 내 코가 석자다. 이게 결국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내 코가 석자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까지 가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내 결정이 아닌 거예요. 이완용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이 자기 중심, 내 코가 석자라고 살아가지만은 그 사람이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지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내 코가 석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기회도 아니었고 관계도 없었고 그럴 뿐이지 그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버지였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을 수 있어요. 자, 뭘 얘기하는 게 이완용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이완용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르지 않다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데까지 가는 것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지독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네 걱정이나 해. 지금 너 문제가 그런데 야, 너도 잘 못하면서 누굴 도와줘. 네가 지금 이런 네 지금 이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사람 이름 네가 왜 참견해. 괜히 도와줬다가 너만 피해봤어. 괜히 저 사람한테 뭐 저거 잘못이라고 얘기했다가 너만 해코지당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연약의 문제가 있고 악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연약의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연약의 문제는 제가 이 열방을 다니면서도 많은 시간들을 봤지만은 뭐 누군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30분을 기도한다. 근데 그것은 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가지고 30분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런 것들을 또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는 이끌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악의 문제는 달라요. 악의 문제는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 전후서를 보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지만은 악의 문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고 이간시킬 수 있고 이러한 흐름들을 만드는 그런 악들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악들은 반드시 지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선에서는 출교도 가능하다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완용이 그렇게 내 코가 석자라서 나라를 팔아먹기 전에 그래 야 너는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쫓아내 버렸으면은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런 이 을사 조약 맞죠? 을사 능력? 예,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이 짧아서. 예. 그래서 그런 나라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그거. 이게 이완용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은 그 나라를 통치했던 그 왕이 그런 것들을 봤으면은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의 흐름들을 다 차단을 했겠죠.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이완용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이 그런 것들이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아 분열과 이간의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열방교회에서도 출교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몇몇 있었어요. 몇몇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근데 신기하게 그랬어요. 제가 뭐 한 가지 아는 거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서 몇몇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니까는 아이들이 완전히 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걔네들 몇 명 때문에 그랬느냐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어떤 흐름들을 분리시키는 그 흐름을 통해서 온전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교회가 출교냐? 아니 사랑으로 품어야지. 사랑으로 다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무슨 출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완용을 품다가 나라가 잃어버린 것이죠. 분리돼야 될 땐 분리되는 것이 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평함을 좀 봤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이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교회가 가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로는 자유함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이에요. 자, 성령이 운행한다. 이 교회가 성령이 운행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율법과 반대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율법적인 어떠한 성령의 교회들, 자, 뭐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뭐 꼭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뭐 꼭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들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기도를 안 해도 되냐,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은 성령이 통치하시는 가운데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섬기는 것이지 어떠한 인간적인 강압과 힘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짓누르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은 무엇이냐? 혼합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을 자연스럽게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통치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에 통치하는 교회는 이러한 자유함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뭐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룩을 좀 보자면은 거룩은 우리가 이전에도 하박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좀 이야기했었지만은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뜻 자체도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가진 이 피조계 모든 만물이 가진 어떠함과 구별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분이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고 그분의 능력이 거룩한 능력이고 왜 인간의 어떠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사실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렇잖아요. 이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이 짐이 목마르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내시가 뭐라 그래요? 짐도 목마르다. 그러면 그 내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내시 주제에 왕이 목마르다 옆에서 자기도 목마르다 그래? 그러면은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오직 왕에게만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짐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거룩함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그 존귀와 영광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부여받았다. 이것 한 가지만 온전하게 믿어줘도 사실 이 신앙생활의 어떠함, 이 완전히 혁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웃어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왕이 나에게 그분의 독보적인 어떠함을 준 그것을 받은 존재인데 세상이 어떠함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세상에 꿇어절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구별됨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거룩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 자꾸만 넘나들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드는 것이지 세상에 빠져들수록 우린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겠어요? 왜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겠어요?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만왕의 왕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어떠한 이 그분의 어떠함이기 때문에 사실 그 거룩함을 받은 존재는 우주 만물도 그것들을 함부로 그 거룩함을 가진 존재를 함부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야 너는 뭐 세상적 기준으로 너는 뭐 돈도 없잖아. 너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 뭐 너는 이런 게 문제잖아. 이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거룩의 거룩함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런 것들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것에 결코 요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스트레인지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볼 때도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스트레인지할 뿐이에요. 그냥 이상할 뿐이에요. 왜 저렇게 살지? 서로가 바라보면서 그럴 뿐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천사장마저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부여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조선 시대 때 암행어사를 보면은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다니잖아요. 마패를 들고 다니는데 보통은 이거를 숨기죠. 마패를 드러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면은 어떤 데 가면은 뭐 무시당하기도 하고 뭐 잘 못 먹고 더럽게 지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암행어사가 나는 이렇게 못 먹고 내 존재는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암행어사의 목적은 뭐예요? 가서 이 저 지방에 있는 탐관 오리들을 발견해갖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능력과 종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암행어사도 그렇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 입지 못하는 거, 뭐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왕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사한 거룩을 부여받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입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위축되고 절망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패가 있으세요? 항상 그 거룩함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만왕의 왕. 그러니까 마패는 원래 함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 저 사실 잘 모릅니다. 드라마에서 옛날에 봤던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물피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받지 않은 존재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어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을 두셨다는 건 뭐냐?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보혈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을 부여받았다는 건 또 한 가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흐름들을 쭉 보세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모든 역사들, 선지자를 보내심도 그렇고 율법을 주심도 그렇고 성전을 주심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심도 그렇고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성막의 사역들을 행하심도 그렇고 결국엔 다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그분의 의지예요. 지난 6천 년간의 모든 기록들이 우리를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부여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처럼 만들겠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12장까지 왔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그럼 결론은 뭐예요? 반드시 그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눈에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두시고 보혈을 두시고 피를 두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어린 양의 피나 어떤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의 보혈로서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시고 이 모든 걸 봤을 때 아,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계속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분께로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예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한 자와 동질이다. 그분이 이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을 이룬다. 오늘 말씀에서도 거룩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룩을 이룬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우리는 거룩을 입었다. 거룩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다. 왜? 그분도 거룩하고 제자들도 거룩해졌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다라는 것은 그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완성시키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의롭다함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나서 성장해서 훌륭한 어떠한 이 뭐 나라의 소속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것이 그 한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 태어난 것 자체로 의미를 두진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태어난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참고로 우리 김민호 목사님의 아들 김충만 집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버지가 하도 바벨론에 살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좀 분리되라라는 의미로 다니엘이로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니엘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생명이 태어난 데에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인데 자, 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을 사건을 받았다. 아, 그래 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완성에 이르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것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자녀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은 목사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영광스럽다. 왜냐? 네 아버지가 목사니까. 네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예, 그런 어떤 이 하나 아버지를 닮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실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룩함을 닮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나단이가 어렸을 때인데 나단이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나단이가 어렸을 때인데 나단이가 집에서 뭐 요즘 진짜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양말을 벗어갖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놔갖고 엄마한테 이제 혼났어요. 야, 양말 빨래통에 갖다 놔야지 왜 아무데나 양말 벗어나? 그랬더니 나단이가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제가 그 한동안 양말을 벗어서 이제 저는 이제 잘 모셔놨다가 나중에 또 신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단이가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말을 항상 빨래통에다 잘 갖다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녀라면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거룩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의 완성,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거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존귀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부여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질 때문에 부여한 것이고 하나님의 동급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그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그분을 닮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이 통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통치하기 원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왜 후사가 자꾸만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후사가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자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출애굽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러 들어갈 때,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리고성에 가서 승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그 시대 이 많은 학자들이 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리고성이라는 가나안의 십족속이 살던 그 시대 가운데는 그들은 철기 민족이었어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은 마땅한 무기조차 사용할 만한 무기조차가 없었어요. 뭐 그냥 정말 뭐 망 뭐죠? 몽둥이 들고 곡괭이 들고 뭐 이렇게 싸움을 하는 민족이었고 그나마 뭐 그것조차도 이제 뭐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여리고성을 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승리의 비결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전쟁의 기술을 알려 주셨어요? 아니요. 그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할례를 명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이 할례 행해 갖고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여리고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거룩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를 성결하게 있는 것이지, 세상이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힘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방법을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성결케 한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방법인 것이죠. 내가 알고 가서 그것을 무엇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나를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정결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방법들 내 안에 그것들을 쪄들어갖고 세상에선 돈이 있어야 돼, 세상에선 뭐가 있어야 훌륭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명예로울 수 있어, 모든 세상의 기준과 정보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러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진 세상의 사고와 생각과 기준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은 여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정비하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잘 훈련해서 정복해라.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 이거를 가지고는 이 생각이 있다면 이 세상적인 사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할 수 없어요. 할례를 하라고요 지금? 이 여리고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경험, 내 잣대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그 삶의 한계는 무엇이냐면은 계속 그 인생이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환난들을 반복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 가지의 방법이 있어. 열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과 열 가지의 방법이 있어. 근데 환란이 찾아오면은 그럼 보통의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열 가지 방법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 열 가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열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내 방법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똑같은 열 가지 방법을 1번 사용하고 2번 사용하고 3번 사용하고 왜 고난은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왜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결국 이삭을 드린 나이가 138세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오랜 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온전해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자기의 방법, 자기 계획, 자기의 야망 이런 것들이 포기되지 않고 죽어지지 않으니까는 그 죽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돼요? 오래 걸리는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 그 방향성을 향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주를 보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 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엔 뭐예요? 이 거룩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곳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디만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느냐? 화평과 거룩이 결국에는 구원이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화평과 거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냥 그 하나님 이끌어가는 그 삶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거룩과 화평의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거룩과 화평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성이 아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온전함으로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분의 취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서 죄가 열매를 맺으면서 큰 거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차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삶들이 반복되었을 때 구원의 취소까지 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과 거룩함의 방향을 가지고 이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행동 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을 이루는 행동 강령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행동 강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해요. 특별히 지금 히브리 공동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들이 이제 핍박의 시간들을 통과했지만은 이 핍박의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교하려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제 평화, 화평과 거룩,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은혜에 이뤄야 된다. 은혜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돌려서 얘기하면은 왜 이미 그들은 핍박이 끝났어요. 예, 그 글라우디아 황제 때 모든 핍박이 끝났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핍박을 이들이 견뎌내는 모든 것들을 견뎌냈는데 지금 이 모든 핍박이 끝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오히려 다시 예수님을 배교하려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핍박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은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평안한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가 모든 은혜가 소진되고 나면은 우리는 그 핍박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크게 보자면 그래요. 크게 보자면은 자, 우리 안에서 막 짜증이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어떤 낙심이 된다. 절망이 된다. 막 세상으로 충만함들이 막 올라온다. 결국에 크게 보자면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우리 안에서의 모든 이 어둠들, 외부의 어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을 때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 게이지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여기 광주에서 시흥까지 가거나 뭐 오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잘못해서 장거리를 갔다가 그러면 차가 퍼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특별히 어떤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든 내 인생의 어떤 고난의 시간이든 그 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에서 떨어졌다.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은혜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이 마치 우주에서 우주선에서 이 우주인이 우주선과 연결된 고리를 가지고서는 연결된 그 생명줄을 가지고서는 우주에서 뭐 우주선을 고칠 수도 있는 문제고 뭘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연결되었던 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주 그 모든 이 우주 가운데서 자기가 뭐 헤엄을 쳐서 뭐 우주선에 갈 수 있겠어요? 그냥 배회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죽는 거예요. 뭐 어떤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이 히브리 기자가도 얘기하고 하박국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누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존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예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됨을 얻은 자들이에요. 자, 근데 그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왕의 왕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은혜의 원리가 멈췄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멈췄기 때문에 의인됨이 무너진 것이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들은 결국에는 육체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은혜가 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 모든 이 경계등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비상등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마라톤을 비유하면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마라톤을 경주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경주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냥 뛰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너의 가정, 뭐 너의 경제적인 문제, 너의 건강의 문제 내가 다 책임질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이 마치 우리가 이 예배도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를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본질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예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마치 우리를 꿀단지에 집어넣으면은 꿀을 먹는 게 어려워요? 꿀 먹는 것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왜 어려워요? 예, 꿀을 먹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못 먹는 거예요. 꿀단지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 지성소 앞에서 만나겠다. 언약궤 앞에서 만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치 우리가 비유하지만은 하얀 눈이 덮였을 때에는 땅에 더러운 것들이 안 보여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눈들이 다 녹으면 되면 어떡해요? 안에 있는 뭐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냄새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쓰레기들 이런 게 막 다 구정물들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 저 사람은 늘 저런다니까. 그 상대방,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봤었지만은 하나님이 거역하신 나를,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참으신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죄를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의로우신 분, 그분의 정의는 죄를 간과할 수 없어요. 죄를 참을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건 하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던 게 뭐 쇠 포크로 유리를 긁을 때 소리가 들릴 때 내가 그것을 뭐 좋아하고 싫어할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본능적으로 막 이 닭살이 돋으면서 막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을 근데 하나님의 그 죄를 참으심을 하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뭐 그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를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견뎌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걸 생각하니까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걸 봤을 때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 다윗이 시므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버려 둬라. 하나님 무엇을 보도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로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제 슬슬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옛사람에 드러나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 안에서 이 죄성들이 움직인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계속 소진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노력해서 도를 닦아서 나를 어떤 좀 기경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뭘 만든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계속 비춰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두 번째로는 쓴뿌리를 제거하라. 자, 그 쓴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쓴뿌리를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 뭐 내적 치유로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일단 쓴뿌리는 상처론만 국한돼서 보기는 어려워요. 상처론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쓴뿌리를 좀 정의하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옛 자아, 구원받기 이전의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을 지탱하는 뿌리들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뿌리들. 자,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이런 쓴뿌리들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쓴뿌리와 열매의 관계를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좀 우리가 알면은 좀 도움이 될 부분들이에요. 자, 쓴뿌리와 열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그렇잖아요.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어느 날 아무 생각하지 않다가 죄가 훅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쓴뿌리의 원리, 어떤 옛사람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쓴뿌리가 이제 그 토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계속 얻어서 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나무가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쓴뿌리와 열매도 같은 맥락이에요. 쓴뿌리가 땅에 이 토양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밑둥이 잘렸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때로는 간헐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이 밑둥이 잘린 나무가 자라나서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쓴뿌리 열매를 맺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쓴뿌리가 열매 자라나 거목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내가 뭔가 애쓰지 않아,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죄를 짓는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짓는 길들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쓴뿌리가 자라서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 뭐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야. 근데 내 영적인 시스템은 이미 쓴뿌리의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그 시스템의 원리를 통해서 죄라는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그럼 구원의 사건을 받은 거는 그럼 뭐지? 구원의 사건을 받았을 때 우린 뭐예요? 밑둥이 잘렸단 말이에요. 자, 밑둥이 잘렸는데 원래 사실은 어떠한 경우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쓴뿌리가 완전히 뽑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죄를 짓는 어떤 흐름들 자체가 완전히 뽑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대부분 뿌리채 뽑아지기보다는 밑둥이 잘려진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받았을 때 강력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써 뿌리채 뽑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은혜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들. 특별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위험해요. 우리가 어디죠? 뭐 이렇게 CCC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쭉 읽어주면서 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당신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면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은혜의 강력한 빗줄기 역사가 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여전히 그들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쓴뿌리들은 잔뜩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를 짓는 시스템들은 잔뜩 여전히 그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죄를 짓는 옛사람의 시스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사실은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이것이 밑둥을 잘림으로써 즉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밑둥이 잘림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은 뭐예요? 계속 은혜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의 빗줄기를 계속 받음으로써 그 은혜의 빗줄기가 그 모든 쓴뿌리들을 말라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라 죽은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우리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뽑아내고 죄악을 승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쓴뿌리를 모든 쓴뿌리를 다 뽑아내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남겨두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쓴뿌리의 어떠한 쓴뿌리를 인식을 하고 계속 은혜의 빗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쓴뿌리와 함께 이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심령의 토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육체의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쓴뿌리랑은 조금 틀려요. 자, 심령의 토양인 건 뭐냐면은 어떠한 이 죄악의 나무, 이 쓴뿌리를 키우기에 좋은 본질적인 토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렇지만은 그런 땅이 있잖아요. 뭐 어떤 땅은 포도가 잘 자라고, 어떤 땅은 사과나무가 잘 자라고, 어떤 땅은 뭘 심어도 잘 안 자라는 그런 토양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심령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은 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 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괜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게 생명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라 생명의 원리가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마음의 어떠한 이 심령의 이 토양이 있는데, 자, 이러한 토양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토양도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들을 정결케 나감으로써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임으로써 토양도 계속 기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구체적인 예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은,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상처라는 게 있어요. 자, 상처는 무엇이냐? 이 상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상처받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처라는 거는 죄의 뿌리로 인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죄의 뿌리,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의 뿌리가 쓴뿌리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걸 상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박국도 봤지만은 이 바벨론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하박국이 상처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니까는 하나님의 것들을 설득시키시니까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수년 내에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뿌리가 강해요. 내 안에 세상적인 이 쓴뿌리가 강해요. 세상적인 토양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 가운데 세상의 쓴뿌리가 자라난 사람들은 어떠한 게 강하냐면은 비교의식이 강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어?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돈이 많아? 아, 저 사람이 더 힘이 세? 아,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이게 좀 낫지? 비교의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야, 너 돈도 없잖아.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너 못생겼잖아. 그러면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그게 상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뿌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가졌다라는 것에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열이 뛰어난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의 강남 이잖아요. 그 중에서 또 대치동. 저는 뭐 근처도 가본 적 없습니다. 강남 근처에도 별로 가본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대학교를 제가 뭐 가지도 않았지만은 이 강남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서울대학교 나왔어. 가족들이 다 서울대, 형제들이 다 서울대 나왔어요. 얘는 강남의 대치동에서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가족들이 다 서울대 나왔어. 그런데 수능을 봤는데 서울대 떨어졌어. 서울대 떨어졌어요. 재수했어요. 서울대 아니면 용납이 안 되니까 그 가족은.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근데 또 서울대 떨어졌어요.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서울대 못 들어가서 상처받은 사람. 자살은 둘째치고 나 서울대 못 들어갔어. 아, 속상해. 상처받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서울대 별로... 서울대 뭐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다 인생은 비슷비슷해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안 가도 인생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뭐 대단한 뭐. 그런데 이 아이를 보자면 그래요. 이 아이의 심령의 토양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계속 끊임없이 그 가문에서는 성공해야 돼. 그래도 서울대 나와야 명예롭지. 경쟁과 비교와 이러한 흐름들 가운데서 이 토양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토양이 잘 만들어졌는데 그 토양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계속 뭐가 자라나냐면 절망이 자라나요. 아빠도 서울대 나왔는데 형아도 서울대 나왔는데 내 이 내신을 봤을 때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어려워. 난 아빠처럼 못 살 거야. 계속 절망의 쓴뿌리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절망의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이 자라나다 보니까는 이 10년 가운데서 이제는 이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 거죠. 거목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쓴뿌리가 이제 상처가 되는 것은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만한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서울대 못 들어간 그 하나가 아니라 이 아이의 토양에서 그 자라났던 그 거목이 결국에는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을 끊을 만큼 어마어마한 열매로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불신의 뿌리가 있다. 불신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쓴뿌리가 자라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존재에 대해서 늘 불안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확증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제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부모님 없이 이제 자라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이 부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이 성장기에 부재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상처일 수 있죠. 그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힘을 제공해주고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약에 이것이 불신앙의 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은 그러면 부모의 부재가 상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나는 부모님도 나를 돌봐주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랑 멀리 떨어졌는데 근데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어떤 이 쓴뿌리와 토양들이 제거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상처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어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니에요. 내 죄악의 뿌리가 결국 그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상처를 선택을 해요. 왜? 죄악의 쓴뿌리가 있으니까. 절망의 쓴뿌리, 불신앙의 쓴뿌리, 세상의 쓴뿌리. 계속 이러한 상처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들과 실패감과 이 패배감과 이런 것들이 잔뜩 우리 인생 가운데 덮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의 토양을 산성화시켜요. 산성화. 산성화가 된 땅은 모두 잘 자라지 않아요. 아무걸 뭘 심어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토양은 쓴뿌리가 잘 자라나는 토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잘 자라나는 토양 가운데서는 계속 이 쓴뿌리들이 거목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지고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죄의 열매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고 반복적으로 이 악순환이 인생 가운데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요. 쓴뿌리로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의 열매를 가지고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이고 죄가 이 뿌리를 통해서 계속 상처받는 것이고 인생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토양을 기경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과 은혜로 옥토를 옥토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말씀이 왜 중요해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 아이에게 서울대의 자기 부모님도 다 서울대, 모든 기대감들이 다 서울대야. 너는 서울대를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운명이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서울대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난 그 정도 서울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지니까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이제는 이 토양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준으로서 더 이상 그러한 쓴뿌리들이 자라날 수 없는 토양으로 알칼리성의 토양으로 기경화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쓴뿌리 또 한 가지는 토양을 우리가 기경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자, 이 뭐라고 그러죠? 밑둥 잘린 나무의 쓴뿌리는 이 문제가 뭐냐?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죄를 전면적으로 짓는 단계는 아닐 수 있어요. 뭐 간헐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잘 그것을 비유하는 예가 목사님이 이전에 얘기하셨던 LA의 폭동이 났을 때 토양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이 보니까는 경찰의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사법 시스템이 다 무너진 상태가 되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훔치고 가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의 쓴뿌리, 이 세상을 향한 쓴뿌리들이나 어떤 탐욕의 쓴뿌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 환경이 딱 열리니까는 그것이 이제 죄를 전폭적으로 열매 맺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러한 쓴뿌리들이 본능적으로 인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습관적으로 어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알겠죠. 아, 이게 난 이러한 쓴뿌리를 가지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구나. 근데 밑둥에 잘렸기 때문에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인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쓴뿌리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말려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이것들을 고갈시키는 이 흐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지가 안 될 때는 우리 안에 늘 거하고 있다가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갖고 강이 범람을 해갖고 이 안에서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거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러한 쓴뿌리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본능적으로 안 하지만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 내 안에 이런 탐욕의 쓴뿌리가 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미움의 쓴뿌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계속 이 쓴뿌리들을 고갈시키는 흐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6절 계속 볼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제는 이제 쓴뿌리의 구체적인 예화들을 에서를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세상의 쓴뿌리,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결국 세상,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쓴뿌리, 음란의 쓴뿌리는 늘 같이 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격이 호방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또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서 많이 들인 걸 봤을 때 굉장히 음란함들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특별히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이야기하면서 망령됨, 특별히 세상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의 영, 성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성령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 많은 정보들, 많은 기준들, 세상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영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경향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의 어떤 맛을 보면 볼수록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것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마음껏 접하고 즐기고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은 다음 주 예배 가보면 알아요. 일단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졸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세상에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누가 뭐라고 야 너 TV 보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임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계속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제 더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계속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계속 싸워야겠다, 세상을 분리시켜야겠다. 이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영, 결국엔 에서를 봤을 때 에서는 세상의 영, 망령된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의 특징이 그래요. 모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세상에 다 쏟게 만들어요. 예,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다 세상에 쏟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 이것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의 것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임재는 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악순환이죠 이것도. 계속 세상으로 살아가면 계속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느껴지고, 근데 세상이 점점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영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장적권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정체성을 팔아버리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 음란의 쓴뿌리도 이것도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지만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음행의 특징은 뭐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들이라면은 음행의 죄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내 몸은 내 몸에라는 어떤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이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남편을, 부인을 더럽히는 것이고, 가정을 더럽히는 것이고, 자녀들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의 음행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바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망령된 쓴뿌리, 결국 세상의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면 어려움이 무엇이냐? 회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들어갈수록 회개가 어려워져요. 자, 회개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서 규정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회개할 수 있는데, 일단 세상으로 충만했을 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충만했을 때 이게 왜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랬던 애들이 제가 미국 갔다가 청년회에서 돌아와서 만났는데, 얘네들이 주일날 전에 밤에 다 같이 모여서, 교회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술 취한 상태로 주일날 아침에 가서 아동부 교사를 섬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걔네들은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마어마한 사람들 숫자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교사들이 허다한 거예요. 허다해.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낫지. 그러면서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경향성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드라마나 영화에 심취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뭐라 그러죠? 바람 피는 거, 이게 대단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드라마 같은데 이것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니까, 아 그래 뭐 그것도 사랑이지 뭐 그것도 사랑이지 뭐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사랑을 여러 사람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죄로 인지가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회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이제 이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온전함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러한 쓴뿌리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준 것이나 내가 복음을 준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가 왕을 섬기는데 그냥 한 나라의 왕을 섬길 때에도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존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왕을 섬기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왕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 앞에 우리는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왕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 하면서 대충 섬길 수 있어요? 눈가림처럼 그분을 섬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과 계속 섞이기 때문에 세상과 혼합되고 믹스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망령되게 생각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그러한 이스라엘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에게 극심한 고통이지만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고 두렵기 때문에도 물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분.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라.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진리기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쓴뿌리와 쓴뿌리 상처들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버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이 어디냐? 이 하나님의 시온산, 그 시온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도 볼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음 주에도 이런 말씀들을 새로운 계시들을 좀 풀어내면서 하나님이라서 그걸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들 가지고 좀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모든 가운데 무거운 것을 얽어매기 쉬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시스템들이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너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형제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그 거룩인데 계속 이 망령됨, 이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흐름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의미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나처럼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로 하여금 나와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목적 말고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며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존귀를 얻으며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뿐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이 쓴뿌리를 인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완전히 것들이 당신의 은혜로 고갈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쓴 뿌리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 은혜되어다. 모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시스템들은 완전히 다 무너져라. 옛사람의 시스템들은 완전히 다 무너질지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열어라.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이 땅 가운데 죽어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생명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순천에 거기 갔었어요. 순천에 뭐죠? 박물관? 뭐 선교사 박물관? 뭐 그런
기독교 박물관.
어? 기독교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 그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뭐 광주에도 그런 동네가 있지만은 순천에 갔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가방, 짐 가방, 그리고 이런 드럼통에다가 뭘 가졌는지 아세요? 큰 이런 드럼통에다가 아기 분유를 넣었고, 한국에서는 분유를 못 구하니까 그 당시에는 분유를 드럼통에다 잔뜩 싸가지고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그 아이들이 뭐 풍토병에 걸려갖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떠나지 않아요. 그 부모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이들이 죽었지만은 자기 자녀들이 죽었지만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제가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들이 흘러요. 이 땅에 얼마나 어둠과 죄악과 무지와 이러한 악함으로 이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물들었어요. 근데 이 모든 악한 토양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순결한 자들의 자기와 상관없는, 내가 순교 선교사들이 조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이 죽음을 죽기까지 이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과 상관없어요. 자기를 비워가며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그 피를 뿌렸을 때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이 악함과 죄악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 모든 쓴뿌리가 자라나게 만드는 모든 토양들, 옛사람의 모든 것들 있지만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피가 이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은 그 예수의 피가, 그 거룩한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모든 더러워진 쓴뿌리의 토양들,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강력한 예수의 피가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토양, 이 산성화된 토양들, 하나님 모든 더러워진 토양들 예수의 피로 완전히 다 깨끗해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완전히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다 씻어내시며 거룩하게 하여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자, 그래서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이라는 걸 보면은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만약 100개의 생명이 있었다면 그 100개의 생명 모두 조선을 위해서 던질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1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이 100개의 모든 생명을 너를 위해서 줄 거라고. 100번의 십자가를 져서 너가 온전해질 수 있으면 내가 100번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어줘서라도, 하나님의 그 부유한 자가 가난케 돼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리라. 그것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떠한 너의 상태일지라도, 내가 그 어떠한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나의 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리라. 예수의 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열어라. 계속 하나님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주리라, 생명을 또 주리라, 또 주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너희가 온전해지기까지, 너희가 거룩해지기까지 계속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리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더 하나님 문 열어서 하나님 우리로 당신을 닮아가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셔서, 당신의 영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강력한 불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하나님 이것이 밑둥에 잘려서 하나님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쓴뿌리들이 자라나 죄를 맺으며 하나님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끝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강력한 불로 이것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강력한 불의 임재가 하나님 모든 쓴뿌리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한 불로 더 충만하시오다. 더 강력한 불 더 임하시옵소서. 불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뽑아버려라. 하나님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셔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그 당신의 그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오늘도 일하시 계시네. 믿음의 눈을 열어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지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더 하나님 강력한 믿음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그 누가 무엇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풍부해도 처할 줄 알며 가난해도 처할 줄 알며 하나님 궁핍해도 처할 줄 알며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셔서 더 하나님 새로워질지어다. 믿음이 새로워질지어다. 더 충만 샤라바야 바바바바바바바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경주 가운데 부르신 분도 당신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승 지점까지 함께 달리시는 분도 그분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도 당신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포기할 것 같지만은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결국 그분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 아름다운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신 것들을 주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일어나게 하시며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결코 패배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며 승리하며 또 승리하며 돌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창조주의 믿음을 부으사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하나님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경주를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